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1절로 37절까지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우리 힘있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1절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1절과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라는 제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도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전교인 40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시작한 지 5일째, 이제 8분의 1이 지나가는,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저녁에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고르는 그 언변일까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얼만큼을 기도했느냐, 실은 그것보다는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한 바른 정의에서부터 이 기도의 능력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각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요 기도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듯이 기도 역시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안에 기도의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것을 나타내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로마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로마서의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성경의 다이아몬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 보석은 다이아몬드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성경 중에서 이 로마서를 성경의 다이아몬드라 하는 이유를 보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서가 쓰여진 동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가기를 원했던 서바나, 그 스페인 땅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적은 한 편의 논문과 같은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예요.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로마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나를 스페인의 선교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무엇을 써내려가냐면, 만약 나를 그 스페인으로 보내주신다면 내가 그 땅 가운데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특별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며,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 저 천국을 갈 때까지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요,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혹은 힘든 일이 있든지 형통한 일이 있든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가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할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이 고백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적할 일이 없어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논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열거한 이 일곱 가지 일들이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6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 목숨이 위태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그 기독교일보, 그러니까 1월 23일자 어제 신문입니다. 기독일보를 보다가 참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나이지리아의 그 이름이 안미디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그 사역을 하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의해서 잡혔습니다. 이 극단주의자들이 저기 사진이 나왔는데 목사님이신데 상당한 몸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교인들하고 여러 주위의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막 모았어요. 그런데 그 극단주의자들이 요구했던 그 몸값에 터무니없이 아주 작게 모금이 된 겁니다. 결국 1월 20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참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참수라는 것은 목이 잘리는 사형 집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극단주의자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이 장면을 고스란히 영상을 찍어서 그걸 SNS에 올린 거예요. 유튜브에 다 올렸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그 제가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상 속에서 그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자녀들, 동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신앙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동료들과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단순한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실질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온 힘인지요? 어디에서 나오는 용기인지, 어디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인지 오늘도 쓰러져 있는 나를 붙잡아 일으키면서 고백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그 고백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다라고 느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야구선수라면 여러분이 땅 홈런을 쳤을 때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신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감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막힘이 없이 뻥 뚫어지는 거예요. 그때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게 분명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잘 크면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혹자는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이 다 풀어지면서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도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의 씁쓸함을 느끼며 홈런이 아니라 삼진아웃을 당하는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을 하면서 오늘 내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그 가운데서도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억울함이 풀려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부풀려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 답답한 심령 가운데 그때에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당당히 설 수 있는가? 내 속으로는 자한 자식이지만요, 그 자녀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선포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조석변이로 변하는 그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그러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32절에 나옵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큰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고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32절 속에서 한번 세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짧게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이 32절을 보시면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의 입장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저 32절의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끼지 않았다, 이 뉘앙스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대치될 수 있는 실은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셨다, 이것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력 없이 원칙대로 법대로 하겠다. 이게 저 뜻이에요. 아끼지 않는다 뜻이 성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때 뭐 없이 한다고 하죠? 성역이 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사관을 보니까 아버지가 수사를 하는데 피의자가 들어온 걸 딱 보니까 아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삐짓고 들어올 수 있는 성역에 이 공간이 생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대우지 하지 않겠다. 예배를 두지 않겠다. 이게 바로 아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량을 감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누구 앞에 섰냐면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심판대예요. 그런데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죄의 형량대로 그 형량을 선고하실 때 아들이라고 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량을 감하지 않겠다. 이 뜻이 바로 아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대신에요 맥시멈의 형량을 선고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최고의 형량을 내리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성령 없이 원칙대로 그리고 죄의 형량을 전혀 감하지 않고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것을 당하는 아들 예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잘 아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 뭐냐면 그 잔 받기 싫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십자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솔직한 뜻은 뭐였냐면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어요. 이것을 오늘 32절 중반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내어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내주셨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내주었다라는 뜻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give up으로 되어 있어요. 포기하다. 그런데 이 똑같은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deliver up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내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내다 버린 거예요. 그런 입장을 당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주시는 이 내주신 이가라는 이 단어요. Give up, deliver up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성경에 정확히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게 어디 나오냐면 가롯 유다가요. 예수를 배신하고 로마 군사들에게 은 30에 팔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군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줬다. Give up 했다. Deliver up 했다. 이때 내어주는 거예요. 이 내어주다가 어느 상황에서 쓰였냐면 배신의 현장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배신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사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주셔서 이삭을 아들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현장이에요. 산에 올라간 다음에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내리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손을 딱 붙잡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뭘 주셨냐면 양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삭 대신 죽어야 되는 희생양, 그것을 줬다라고 표현할 때 내어주었다. 희생양을 표현할 때 이 내어줬다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Deliver up 시켰다고요. 담당을 시켰다. 모든 죄를 그 죄짐을 맡길 때 사용되는 단어 그게 바로 내어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삼진아웃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오늘도 캄캄한 그 터널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답답한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아들의 요구를 외면하시고 법대로 성역이 없이 아니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을 구형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바로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결단코 의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있어요. 주 하나님 3절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이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이게 바로 deliver up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배신의 상황처럼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내어주셨다. 그 결과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요동치 않는 증거가 이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지금 태풍을 만나 휘영치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담대히 나가 외칠 수 있어요.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어요. 담대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하이라이트가 이거 아니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힘들어도요 어려워도 내 삶을 넘어지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힘겨울 때도요 아니 의심이 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된 그것만 확인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결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32절에 후반절에 우리 성도들의 입장이 나옵니다. 32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아들과 함께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큰 것으로 작은 것을 증명하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야구 그 경기 티켓을 딱 사가지고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아들에게 주면서 가서 봐라 하면서 주차비 10불 아끼겠냐라는 거예요. 10불도 당연히 주지요. 누구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보내려고 이 딜리버리를 시키는데 그 피 20불 아끼겠냐라는 거예요.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목숨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뭔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하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그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너그러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없으면 없어서 걱정하고요. 생기면 이거 어떻게 쓰나 걱정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결단코 하나님의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생명과 가치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 고백이 37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37절을 우리 힘있게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이번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